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위한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유럽연합 27개국 지도자회의에서 탈퇴 합의와 미래 유럽연합과 영국 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조건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미래 관계의 기본틀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의 회의적인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영국 신문에 발표한 공개서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번 합의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회 비준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심각한 예상이 포함된 지난 23일 보고서의 중요성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연구가 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다른 혁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3개 연방정부기관의 연구원 300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기후로 인한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와 환경,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백악관의 린지 월터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평가 작업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보고서는 주로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어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진당이 참패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등 국제대회 차이니스 타이페이가 아닌 타이완 이름으로 참가하자는 국민투표도 부결됐습니다. 타이완 중앙선거위원회 최종 당선자 발표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당은 22개 현과 시장 자리 중 3분의 2에 달하는 15곳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민진당은 6개 자리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어젯밤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민진당 추석 자리에서 사퇴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차이니스 타이페이가 아닌 타이완으로 참가하자는 안건은 476만여 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전체 유권자 1970여만 명 중 25%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해 부결됐습니다.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멕시코 차기 정부는 멕시코가 미국의 망명을 신청하려는 중미 이주자들을 임시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 내정자는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자들 처리 문제에 관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에서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기다리도록 허용하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멕시코 당국자들이 그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르도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12월에 외무장관이 될 에브라르도 내정자는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제안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내무장관 내정자 역시 로이터 통신에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약 100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고 시리아 국영매체와 시리아 내전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알레포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94명이 치료를 받았고 31명이 아직도 병원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오늘 이드리브에 있는 부장세력이 염소가 든 포탄을 발사해 알레포에서 10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방공 관계자들은 그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시리아가 자신들을 모함한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년 봄으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독수리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북한 문제가 가장 결정하기 어려웠으며 자신은 북한 문제의 방향에 대해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워킹그룹이 출범했습니다. 자, 오늘은 윤국한, 박형주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년 봄으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독수리 연합훈련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이 훈련 축소를 발표한 배경이 과연 뭘까요? 다시 한번 윤국한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매티스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방침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매티스 장관의 발언 핵심 내용은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진행되도록 재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그 훈련은 독수리 훈련을 말한다 이렇게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매티스 장관은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외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왔거든요.
네.
이번 그 말하자면 매티스 장관의 그 독수리 훈련 축소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대규모 훈련에 대해서 그동안 북침 전쟁 연습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해왔고요.
네.
또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 훈련이 실시됐다면 늘 긴장이 많이 고조됐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올해부터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훈련이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 훈련이 중단된 상태를 내년에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울지 가디언,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처럼 그 중지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축소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으니까요. 연례적인 일반적인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큰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지금 상당 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발표가 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먼저 그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국방부가 만약에 독수리 훈련을 예년처럼 계속 실시하겠다, 강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면 이건 틀림없이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줄 겁니다.
네.
지금 뭐 안 그래도 교착 상태인 그런 협상이 뭐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네.
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미국이 취한 사실상 유일한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 간의 신뢰 구축의 일환이자 협상의 존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협상 축소가 이 협상을 좀 촉진하거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냐?
네.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게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후에 뭐 차후에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뭐 제재나 신뢰 구축 조치를 두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국방부의 발표가 이 분위기를 좋게 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달 초 예정됐던 뉴욕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양측 모두 협상의 끈은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도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내년 초에 열겠다, 뭐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요. 계속 미 국무부를 비롯해서 고위 관리들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도 얼마 전에 CIA의 조정에 따라서 불법 입국했다면서도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한 달 만에 석방했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사인들은 협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양쪽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한연합훈련 중단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취한 유일한 조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수리 훈련과 같은 대규모 훈련 외에 일상적인 규모의 일반 훈련까지 중단하거나 취소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연합훈련의 중단을 발표하면서도 앞서서 일반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계속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지난 3월에 한국 정부 특사단을 맞는 자리에서 이 일상적인 규모의 그 일반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거기에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과 한국은 이 연합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런 일상적인 작은 규모의 훈련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 훈련이 상당히 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도발적인 그것이 규모가 크든 작든 도발적인 그 말하자면 상대 입장에서
예.
북한의 입장에서 도발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느끼지 않도록 훈련을 축소 중단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작은 훈련일지라도 비공개로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예.
사실 지금 북한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은 이 일반적으로 3대 훈련이라고 불러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얘기됐던 독수리 훈련이고요.
예.
또 키 리졸브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월과 4월에 걸쳐서 통합돼서 진행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훈련이고요. 또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대 대규모 훈련이 바로 북한이 문제 삼는 그런 훈련이고요. 나머지는 일상적인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협상이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러면 훈련이 계속 중단될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앞서 윤국한 기자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연합훈련 중단이나 유예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협상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제 하지만 그 수위 뭐 어느 정도로 훈련을 이어갈 것이냐 이거는 전적으로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중단이나 유예가 아니라 축소,
예.
정확히 말하면 뭐 재정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합훈련은 앞으로 지금은 협상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유인책으로 쓰이지만 나중에는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다시 말해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 그 미국이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가 이 훈련을 중단하거나 유예한 건데 이건 쉽게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미국은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논리로도 북한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미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당근, 채찍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독수리 훈련이 이번에 어쨌든 축소한다고 했으니까 일종의 이런 경우는 당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독수리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앞서서 제가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이 매년 봄에 실시되는 대규모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3월부터 4월 말까지 대체로 두 달 내에 걸쳐서 이 두 가지 훈련이 통합돼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대규모 미국의 증원군 그리고 장비들을 전선에까지 말하자면 투입하는 그런 절차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 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네. 키리졸브 훈련이 먼저 실시됩니다. 키리졸브 훈련은 그런데 컴퓨터로 가상 시뮬레이션, 네. 가상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진짜 훈련은 이 독수리 훈련입니다. 이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들이 미국과 한국의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참가해서요. 말하자면 야외 기동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 말하자면 이제 방어전이든 공격전이든 이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 훈련에 대해서 이제 두 달 동안 이 진행되는 이 훈련을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 대체로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이 훈련을 위해서 미국의 말하자면 핵전력 그러니까 이런 전략자산이라고들 흔히 불리죠. 네, 네. 항공모함이라든지 또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또 핵전폭기 B-52 예, 예. 이런 것들이 대거 투입되는데요. 올해 경우에도 보면 이 훈련들을 예정대로 실시는 했었지만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해서 전략자산이 참가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규모도 그 병력 참가 그리고 장비 동원을 상당히 줄여서 진행했고요. 기간도 2주 정도 줄였었죠. 예. 그래서 훈련의 기간 그리고 또 전략 자산 동원 그리고 병력 참가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형태가 되지 않을 것인가. 네. 이렇게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네. 좀 첨언을 하자면 올해도 그 독수리 훈련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기간 끝나는 기간과 맞물려서 예년보다 조금 늦게 네, 그리고 또 기간도 짧게 네. 실시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한미 연합 독수리 군사 훈련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이후에 언제 일정이 다시 잡힐까 이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을 한 건데요. 내년 초에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조만간 고위급 회담에서 의제나 일정, 장소 등에 대한 논의가 어쨌든 이루어져야 가능한 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년 초라고 하는 것을 1월 달로 잡으면 예. 대체로 첫 번째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두 달 전부터 의제라든지 장소, 시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양측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서 말하자면 진전이 이루어져야 예.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말하자면 조건들을 보면 11월 말 또는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하지 않겠느냐. 예. 물론 이것은 전제가 내년 초라고 하는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일정을 염두에 두고 했을 때입니다. 예. 그 말하자면 관측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의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핵심적인 두 의제를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의견 조정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장소와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월 달 내지는 11월 달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있었고요.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 또는 내년 초로 정상회담이 미뤄진 것 자체가 의제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의제를 말하자면 좀 조율하기 위해서는 조만간에 고위급 회담,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11월이 끝나기 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것을 확인하는 한국이나 미국 정부 당국의 어떤 논평이나 언급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적이고 일부에서는 고위급 회담이 지금 특별한 진전은 없다. 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그것도 1월을 상정한 2차 정상회담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경주 기자는 혹시 취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과연 고위급 회담이 언제쯤 열릴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좀 접해본 게 있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언론에서는 뭐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뉴욕 회담이 취소됐을 때 국무부가 이야기했던 것이 일정상의 문제다. 그리고 추후의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다만 윤국환 기자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달 안에 열려야 한다면 이달 30일에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예.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르헨티나로 출장을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넘어가지 않으려 한다면 사실 시간은 30일 이전 안에 열려야 된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회담이라는 게 양쪽이 그 손바닥을 마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과연 이 일정에 동의할 것이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미국 언론의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스티브 비건 그러니까 이른바 실무진들 혹은 책임자들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나 또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인지 이 회담을 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할지 이 부분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어떤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분위기 그런 것도 좀 감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매티스 장관이
예.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했다라든가
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에 상당히 쟁점이 됐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
네.
미국 측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정부가 밝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위급 회담을 위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박형주 기자 지금 얘기한 대로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핵심적인 북한과 미국의 관심사에 있어서는 사실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이 연기된 것이 국무부는 일정상 문제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막은 또 특별히 있습니다.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도 계속 어떤 것도 그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상당히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부 때 7시간 체류 중에 무려 5시간 30분 동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폼페이오 장관과 협상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사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되지 않았던 일을 김영철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다고 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고위급 회담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북한은 실제로 관련해서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제재 문제가 핵심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좀 시간이 진전이 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사전의 절충을 통해서 이 핵심 말하자면 쟁점에 대해서 뭔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위급 회담도 계속해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이 지금 이 녹음을 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면 26일인데 이달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자, 어쨌든 이 분위기를 보면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미국 언론들의 좀 보도를 보면요.
예.
윤국한 기자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쟁점에서 그러니까 제재 완화 그리고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회담 지금 그 미북 협상은 처음부터 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양쪽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그런 동력으로 추인됐던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미북 협상에 대해서 끈은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 완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한 정책이야말로 유일하게 대외 정책에서 어떤 성과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지도자들 간에 이 북미 협상 진전에 대한 실질적인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의 끈은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 또 시간표는 없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시간은 미국 편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예,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장관이 이런 언급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그런데 사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든 폼페오 장관이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을 얘기했었고요. 또 시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네.
1년 안에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가 끝나는 2001년 말까지는 비핵화를 이뤄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공론화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서 일제히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고
예.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이 지금 협상이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답보 상태에 있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들의 저간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급한 쪽은 북한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잘 아시는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 때 그
네.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핵 포기를 전제로 해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북한도 강경파가 있을 거고요. 또 핵 포기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요.
그렇겠죠.
이런 세력들을 설득할 만한 어떤 성과를 사실상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거 말고는 경제발전에 매진한다고 병진노선까지 포기했지만 경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재에서의 변화. 그렇죠?
네.
완화든 아니면 해제든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서방 쪽 특히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장관의 이런 시간과 관련한 발언들은 바로 이런 인식 또는 판단을 근거로 해서 느긋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얼마 전에 미국 언론도 같은 그런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결코 시간의 편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과 함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일단 첫 번째 임기는 2년이 남았습니다.
예.
뭐 앞으로 재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물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별다른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방 쪽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런 상황, 이런 정치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은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과 같은 다른 성격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결코 급한 쪽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시간표를 두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폼페이오 장관이 타임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완료하는 어떤 시점 그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와 어떤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단계마다의 어떤 그런 그 로드맵이 필요하겠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뭐 구체적으로 가려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비핵화를 완료하는 어느 정도의 그 시점 그거는 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이번 지난주에 나온 그 뉴스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 정책과 관련한 결정이 집권 이후에 가장 어려웠다 이 말인데요. 자, 이것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집권 이후에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순위로 다뤄야 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전적으로 새로운 접근 아닙니까?
예.
이것에 관련해서 그 새로운 접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예, 북한 문제와 관련한 결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 얘기는 상당히 말하자면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길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그리고 정상회담 결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 졸속 말하자면 네. 그야말로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지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말하자면 심력 끝에 내린 진지한 결정이었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는 앞서도 여러 가지 정황상의 말하자면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그런 말하자면 사례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렵게 내린 결정이지만 그렇게 결정한 건 잘했다. 이제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성과로 꼽히는 건가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북한의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도발이 중단된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1월 29일이었던가요? 그때가 이제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던 거거든요.
네.
다음 주면 꼭 1년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뭐 트럼프 대통령도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북한이 취한 조치들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했고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도 석방됐고요. 또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2012년 2.29 합의 당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또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의 대가로 24만 톤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지원은 미국에서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양보한 건 아무것도 네. 없다라고 말한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지금 박형주 기자가 언급한 대로인데요. 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미국이 취해야 될 상응 조치
예.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은 처음부터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큰 틀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든지 또 적대관계 청산이 가능한데 지금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해야 될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 이런 네.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그러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북한이 앞서서 박형주 기자가 얘기한 대로 취한 조치에 비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취한 것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물론 그 불량국가인 북한과 정상회담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정당성을 말하자면 부여하는 그런 네. 상당히 커다란 대가를 제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네. 특별한 수혜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으니까요. 역시 그 상응 조치가 아직 따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한이 말하자면 불만을 품고 비핵화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답보 상태의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일로 보면 이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종전 선언은 사실상 어렵게 된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나 미국이나 한국의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봐도 종전선언 이야기는 사실상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 종전선언 그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재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지 어떤 식으로든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논리적인 성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전망이 밝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최대 그 북한의 대북 정책은 그동안의 최대 압박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대 압박의 핵심은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북한이 테이블로 나왔다라고 이제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를 풀게 된다면 비핵화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판단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정부의 경우는 최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왔다면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은 굉장히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재는 유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타협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간의 이 워킹 그룹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먼저 이에 관한 그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 들어보실까요?
We now have a working group that formalizes those processes so that we can be sure that we don't talk past each other, that we don't take an action or the South Koreans don't.
네,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생각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각자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폼페오 장관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네, 미국이 워킹그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표는 이 발언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아주 분명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요.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워킹그룹을 구성하게 된 이유 자체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예.
좀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너무 나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뭐 사실 그동안에 몇 번 연출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8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서 그 한국 정부가 북측 철도 구간 상태를 점검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군사 분계선 통과하는 물자와 원인, 이 승인권을 유엔군 사령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는 사실상 미군의 영향력에 있는 그런 기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엔군 사령부가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폼페오 장관이 그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에게 불쾌감을 표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분명히 미국 정부에서는 비핵화가 답보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런 남북관계의 진전이 결국 대북공조 또 비핵화를 위한 압박 공조를 저해한다 이런 판단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이 기구 출범에 대해서 북한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한 것은 북한에도 나쁘지 않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사실 그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서 워킹 그룹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이 워킹 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말하자면 미국 정부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돼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요.
네.
이 워킹 그룹은 사실 남북 간의 경제협력 문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요.
예.
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도 그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입장 전달을 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
최근에 남북관계 진전이라든지 세 차례나 이뤄진 남북정상회담들을 보면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서 말하자면 미국 쪽을 설득하거나
예.
이런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 측에 이 워킹그룹이 꼭 나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활한 소통을 하는데 말하자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내년 봄으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독수리 연합군사 훈련이 축소돼서 실시된다는 소식, 집권 이후 북한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워킹 그룹을 출범한 소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박형주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21년 동안 활약한 텍사스 레인저스 최고령 선수 에드리안 벨트레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벨트레는 외국 출신으로 가장 많은 안타를 친 메이저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는데요. 지난주 스포츠 매체들의 머리 기사를 장식한 벨트레 은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드리안 벨트레는 20일 레인저스 구단 성명을 통해 선수 생활 마감을 선언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내 평생을 함께한 내가 사랑하는 경기인 야구를 떠나기로 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메이저리그 21시즌 동안 최고 수준에서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어린아이였던 나를 믿어준 토미 라쏘다에게 감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토미 라쏘다 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단장은 19살이던 벨트레를 메이저리그로 이끈 사람입니다. 벨트레는 야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경기라면서 야구를 통한 모든 추억을 가슴에 안고 이제 야구선수가 아닌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벨트레가 은퇴 성명을 내자마자 레인저스 구단 측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잇따라 감사와 축하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고요. 기라성 같은 전현직 선수들이 벨트레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레인저스에서 올해 한솥밥을 먹은 마이클 영은 내가 본 3루수 중에 가장 뛰어난 수비수였고 완벽한 팀 동료였다고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야구 역사에 기념할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94년 15살 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한 벨트레는 19살이 되던 1998년 메이저리그에 처음 올랐습니다. 이후 21년 동안 4개 팀을 거치면서 2,933경기에 주로 3루수로 나왔는데요. 타율 2할 8푼 6리, 홈런 477개, 안타 3,166개, 그리고 1,70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3,166개 안타는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통산 16번째로 높은 숫자인데요. 특히 미국 태생이 아닌 외국 출신 선수로서는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이전까지 외국 출신 최다 안타 기록은 일본인 외야수 스즈키 이치로가 갖고 있었는데요. 스즈키의 3,089개 기록을 벨트레가 올해 훌쩍 넘긴 겁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는 미국인 말고도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요. 벨트레는 특히 한국인 선수들과 인연이 깊습니다. 선수 생활 초기였던 다저스 시절에는 팀 주축 투수였던 박찬호와 동료였습니다. 1998년 박찬호는 15승과 200이닝 투구를 기록한 팀의 기둥이었는데요. 그해 벨트레는 처음 메이저리그 경기에 나서 만 19살 78일이 되던 날 다저스 역사상 최연소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다저스에서 벨트레는 무릎 꿇으며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때린 공을 멀리 담장 밖으로 넘기는 홈런을 자주 기록했습니다. 무릎 꿇기 홈런은 곧 벨트레의 상징이 됐는데요. 이후 시애틀 메리너스와 보스턴 레드삭스를 거쳐 텍사스 레인저스의 둥지를 튼 뒤에는 주전 외야수 추신수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1979년생인 벨트레가 은퇴하면서 1982년생인 추신수가 이제 레인저스 최고령 선수가 됐는데요. 내년에 만 37살이 되는 추신수는 이듬해인 2020년 시즌까지 연봉 2,100만 달러, 총액 4,20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추신수가 레인저스의 가장 고참 선수로 계속 활약하면서 벨트레같이 영예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팀 동료였던 마이클 영이 말한 대로 벨트레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5년 뒤에 후보가 되는데요. 올스타 4차례, 골드글러브 5차례 등 수상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의 전당 측은 지난주 내년도 헌액 후보 35명을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0년 이상을 뛰고 은퇴한 지 5년이 된 선수 중에 심사를 통과한 20명이 새로운 후보가 됐고요. 앞선 해 투표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15명이 재도전합니다. 새 후보 가운데 곧장 헌액이 유력한 사람으로 몇 명이 꼽히는데요.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꼽히는 뉴욕 양키스 출신 마리아노 리베라, 그리고 리베라의 팀 동료였던 통산 256승 투수 앤디 페티트가 먼저 눈에 띕니다. 개인 통산 203승의 퍼펙트 게임까지 기록했던 필라델피아 필리스 출신 로이 할러데이, 또한 콜로라도 로키스 출신 강타자 토드 헬튼도 명예의 전당 입성이 기대되는데요. 명예의 전당 헌액자는 전미 야구기자협회의 투표로 정합니다. 75% 득표율을 얻어야 되는데요. 투표 결과는 내년 1월에 공개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앞서 나온 퍼펙트 게임이란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펙트는 영어로 완벽한이란 뜻인데요. 퍼펙트 게임 하면 완벽한 경기,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경기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단 한 타자에게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야구는 기본적으로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쳐서 1루, 2루, 3루를 돌아 홈까지 들어오면 1점을 내는 경기인데요. 투수가 상대편 타자들을 한 명도 1루에 나가지 못하게 제압하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기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번에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른 로이 할러데이는 지난 2010년 당시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로 퍼펙트 게임을 기록했는데요. 할러데이는 지난해 11월 경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화려한 기록이 더 강렬하게 야구팬들의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외국 출신으로 가장 많은 안타를 기록한 에드리안 벨트레 은퇴 소식 전해드렸고요. 퍼펙트 게임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겨울이 여름으로 바뀌지 않는 한, 세상 모두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엔싱크의 That's When I'll Stop Loving You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hen winter comes in summer, when there's no more forever, yeah, yeah, that's when I'll stop loving. Before, and I know it's hard for you to trust him once more. You're afraid it all might end, and a broken heart is scared of breaking again. But you gotta believe.
.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 27개국 지도자들이 오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585페이지에 달하는 브렉시트 합의와 26페이지의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과 영국은 2년간에 걸친 길고 복잡한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양측 의회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다음 달 실시되는 하원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법률적 승인을 받기에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영국의회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영국이 더 나은 합의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영국 신문에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번 합의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회 비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심각한 예상이 포함된 지난 23일 보고서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연구가 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다른 혁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3개 연방정부기관의 연구원 300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기후로 인한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와 환경,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린지 월터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평가 작업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보고서는 주로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어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진당이 참패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등 국제대회 차이니스 타이페이가 아닌 타이완 이름으로 참가하자는 국민투표도 부결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당은 22개 현과 시 중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1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면 민진당은 6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차잉잉원 총통은 어젯밤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민진당 주석 자리에서 사퇴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국제 스포츠 대회 차이니스 타이페이가 아닌 타이완으로 참가하자는 안건은 476만여 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전체 유권자 1,970여만 명 중 25%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해 부결됐습니다.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멕시코 차기 정부는 멕시코가 미국의 망명을 신청하려는 중미 이주자들을 임시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 내정자는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자들 처리 문제에 관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에서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기다리도록 허용하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멕시코 당국자들이 그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르도 내정자는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제안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내무장관 내정자 역시 로이터 통신에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약 100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고 시리아 국영 매체와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알레포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94명이 치료를 받았고 31명이 아직도 병원에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오늘 이들리브에 있는 무장세력이 염소가 든 포탄을 발사해 알레포에서 10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반군이 발사한 염소가 든 미사일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반군 관계자들은 그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시리아가 자신들을 모함한다고 비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